셰익스피어의 드라마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드라마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은 흔히 4대 비극으로 알려진 작품들입니다. 4대 비극, 그러면 맥베스가 맨 나중에 쓰여진 작품이고 햄릿, 리어왕, 오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이게 역사극인 것 같처럼 여겨지기 쉬운 그런 작품, 즉 코리올레이너스, 코리올라누스,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토릴러스와 크레시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비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렇게 보면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베로나의 도신사, 그리고 헨리 6세 1부, 2부, 3부, 그리고 이제 리차드 3세, 에드워드 3세 이런 순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작품은 리처드 2세 그리고 헨리 5세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셰익스피어가 잉글랜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잉글랜드 역사를 소재로 해서 쓴 희곡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순수하게 사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존 왕, 그 리처드 1세의 동생이죠. 존 왕, 그 다음에 리처드 2세, 헨리 4세 1부, 2부, 그리고 헨리 5세. 그러고 그런 다음 헨리 6세 1부, 2부, 3부, 그리고 리처드 3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10개의 작품이 잉글랜드 역사를 소재로 해서 셰익스피어가 드라마로 만든 것들입니다. 조지 스타이너의 가르침과 배움, 그 책에 보면 셰익스피어와 그 프란츠 카프카의 세계는 다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와 프란츠 카프카의 세계는 다르죠. 셰익스피어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즉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서 1616년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치세였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후 스튜어트 왕조, 튜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런 다음 스코틀랜드 왕가,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는데 잉글랜드로 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가 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과거 잉글랜드 역사를 소재로 삼아 드라마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세계, 또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하나의 법과 수학이라고 하는 추상적 모형을 가지고 설명한 프란츠 카프카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를 읽어내는 것은 고전 텍스트를 읽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반면에 프란츠 카프카를 읽을 때는 약간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멋져 보이긴 한데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좀 많은 추론이 필요한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프란츠 카프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셰익스피어는 드라마 작가이면서 배우이면서 동시에 극장주인이기도 했죠. 프란츠 카프카하고는 아주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즉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들은 이 사람이 이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읽히려고 쓴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참 좋은 텍스트인데 미래 세계의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의문도 그저 어중간하게 의문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게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들 읽으라고 쓴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력한 모형이 있죠.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호흡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아무 까닭 없이 아무런 대중적인 요구라든가 또는 이것을 상연해서 일정한 정도로 극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내지 않을 그럴 작품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 셰익스피어가 존 왕이나 헨리 8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리처드 2세부터 리처드 3세에 이르는 이 시기를 다루는 8개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당대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에는 그 시대가 1590년대인데요. 실수했습니다. 1590년대 잉글랜드에서는 바로 이 리처드 2세의 폐위, 리처드 2세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헨리 4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헨리 5세 이 시기를 다룬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장미전쟁 기간입니다. 장미전쟁 시기를 다룬 그 드라마가 또는 셰익스피어만이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흥미를 끌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를테면 태종 이방원, 그렇죠? 아주 많이 여러 차례 드라마화 됐어요.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요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용의 눈물이라고 전에 그 배우 유동근 씨가 태종 이방원으로 등장했던 그 드라마가 있죠. 그 시대가 많이 그 극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는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에게 1300년대의 여말선초, 고려말 조선 초기의 사건을 다룬 드라마가 어떻게 해서 인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그 드라마 작가나 드라마 제작자들은 이 드라마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영조, 정조 시기를 다룬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전개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산, 정조의 이름이 이산이죠.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하는 정조가 사랑했던 여인에 관한 드라마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 배경은 그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미장센을 저 그 드라마를 좀 열심히 봤는데요. 화려한 미장센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드라마들은 사실은 카프카의 소설 성이라든가 또는 심판이라든가 이런 소설과는 다른 동기에서 제작되고 또 쓰여졌겠죠. 그렇게 본다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는 분명히 당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 그런 소재를 가져다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가 이 시대를, 즉 장미전쟁 기간을 자신의 사극의 소재로 삼은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일단 우리가 제기되는 하나의 물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즉 셰익스피어의 시대, 1590년대의 시대가 장미전쟁이 진행되었던 1455년에서 1485년, 즉 1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불러온 것이죠.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입니다. 지금이 2000년이죠. 그러면 정조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가 나온다. 그런 건 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현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극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과거의 시대, 과거로부터 소재를 취한다. 이것이 아주 뚜렷한 장르입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사극은 우리들이 그것을 잘 읽으면 장미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잉글랜드 역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물론 당연히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사극에서 그 잉글랜드 역사를 있는 그대로 형상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590년대의 사람들이 1455년에서 1485년에 벌어졌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읽는다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교과서라고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들도 시대에서 소재를 취하고 그것을 반영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번 다뤘던 비극과 시대, 햄릿, 칼 슈미트의 햄릿 읽기, 칼 슈미트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칼 슈미트의 그 햄릿 읽기는 그리 뭐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칼 슈미트 햄릿 읽기는 또 기독교도와 유대인, 즉 베니스의 상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근대 상업자본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 시기의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았는가, 이런 것들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사극, 즉 잉글랜드 역사를 다룬 사극으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그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서지사항부터 살펴볼까요? 셰익스피어가 잉글랜드 역사를 소재로 쓴 사극은 10편입니다. 예, 10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존왕과 헨리 8세. 이렇게 이제 쓰여진 시기와 관계없이 그냥 역사 시기대로 말하자면 존왕이 가장 먼저 있는 왕이고 헨리 8세까지죠. 튜도 왕조가 성립하는 이전에 플랜테제넷 왕조하고 그 다음에 튜도 왕조 거기까지 두 묶음의 사부작으로 분류됩니다. 존왕과 헨리 8세를 제외하고 8편이 두 묶음의 사부작으로 분류됩니다. 테트랄로지라고 그러죠. 사부작. 3부작은 트릴로지 그러는데 셰익스피어는 3부작보다는 4부작을 즐겨하지 않았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4대 비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시 됐든 4시 됐든 재미있는 작품들이죠. 4대 비극. 그래서 리어왕, 가장 긴 작품이 리어왕이고 리처드 3세가 그만큼 분량 정도 되고요. 리어왕과 리처드 3세가 길죠. 리어왕, 오셀로, 햄릿, 맥베스. 요게 이제, 이거는 제가 문학고정 강의에서도 다룬 바가 있고, 그런데 사극은 그 뒤로도 좀 열심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읽었어요. 읽고, 예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강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침 이슬판으로 나온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읽으실 걸 권하기도 했죠. 그때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할 리처드 2세라든가 헨리 5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읽었죠. 우리가 플랜테제넷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리처드 2세입니다. 잉글랜드의 그 왕과 왕조는 우리가 남의 나라 왕조 알아서 뭐 하겠는가 싶지만 좀 상식으로라도 알아두면 앵글로색슨 왕조가 있고요. 앵글로색슨 왕조가 이제 800년대부터 성립하죠. 800년대부터 성립하는데 이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 물러나면서부터입니다. 로마의 브리타니아 정복 이후에 로마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러다가 앵글로색슨 왕조가 들어섰고 그런 다음에 그 바이킹족이 프랑스 왕에게 복속한 후에 노르망디 지방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르망디 지방에 정착했던 그 바이킹족 중에 한 사람 윌리엄,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그 정착했던 후손이죠. 초대 노르망디 공은 그 롤로인데요. 노르망디 공의 후손인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이게 이제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정복왕 윌리엄.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더 콩커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1066년에 윌리엄 1세가 됩니다. 사실 잉글랜드는 그때부터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고는 할까요? 뭐 식민지라는 개념은 그때는 없을 테니까. 그런 다음 노르만 왕조가 끝날 무렵에 노르만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선 게 바로 플란테제넷 예. 플랜테제넷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제 뭐 이 플랜테제넷 왕조는 다이너스티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우스라고 하는 게 적당하겠죠. 왕가라고 부르는 게 왜냐하면 귀족 연합체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플랜테제넷 왕가의 자손들이 바로 랭커스터가하고 요크가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진 리처드 2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플랜테제넷 왕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붉은 장미, 하얀 장미 이 사람들도 따라서 이거는 집안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헨리 튜더가 등장하면서 튜더 왕조가 들어서죠. 그리고 랭커스터 왕가, 그 다음에 요크 왕가를 거쳐서 튜더 왕조가 들어서고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는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군주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같은 군주를 가지게 되죠. 그런 것을 같을 동자, 군주할 때 군자에서 동군연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튜어트 왕조는 앤 여왕에서 끝나죠. 그리고 앤 여왕 통치 시기에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그때부터 바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성립합니다. 그게 1707년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그때부터 성립합니다. 그런 다음 하노버 왕조, 도이칠란트에서 온 사람들이죠. 하노버 왕조가 들어서고 지금 오늘날 그 후손들이 윈저 왕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영국의 왕조 현황인데요. 왕조 현황. 그 중에서도 이제 플랜테제넷 왕조에 들어섰을 때 마지막 왕이 바로 리처드 2세입니다. 그런데 그 리처드 2세와 그 리처드 2세에 이어지는 랭커스터 왕가, 하우스 오브 랭커스터, 요 왕가를 주제로 해서 리처드 2세, 헨리 4세 1부, 헨리 4세 2부, 그리고 헨리 5세. 요거는 역사 연대는 먼저죠. 연대인데 쓰여지기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그 작품 연대 이렇게 보면은 작품 연대는 나중이죠. 그래도 이것을 소재의 역사 연대는 앞서지만 나중에 쓰여졌다. 이게 이제 그 작품 연대로 보면 둘째 사부작이죠. 테트랄로지 둘째 사부작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부작은 나중에 헨리 5세로 즉위를 하게 되는 해리 왕자가 사실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영웅소사시라 할 수 있고 이것을 흔히 헨리아드라고 부릅니다. 헨리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 소재의 역사 연대는 나중이지만 먼저 쓰인 헨리 6세 1부, 헨리 6세 2부, 헨리 6세 3부, 더 정확하게는 헨리 6세 2부가 먼저 쓰여졌고 3부가 그다음, 그다음 1부가 그다음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한 연대는 우리는 이제 문헌학으로서 이것을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크 왕가의 이 다 같은 플랜테제넛 왕조 안에 있는 그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귀족이니까 장위 전쟁을 거치면서 잉글랜드의 귀족 집안들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 마지막 요크 왕가의 리처드 3세가 포함되기도 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부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사부작을 다 묶어서 헨리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헨리 왕자가 헨리 5세가 되는 그 영웅서사시 그것만을 헨리아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헨리아드에 속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따져보고 문헌적으로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우리가 읽는 까닭은 뭐냐? 지금 이 이야기에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제목이 왕의 두 신체, 예, King's Two Body,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멸하는 즉 자연의 body natural 소멸하는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은 소멸하는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왕의 몸뚱아리는 하나의 국채란 말입니다. 일본식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바디 폴리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도 가지고 있죠. 그런 개념들을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헌적인 내용은 일단 좀 제쳐두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90년대 잉글랜드에서 리처드 2세의 폐위와 그 이후에 발발한 전쟁, 즉 장미전쟁에 대한 흥미가 있었다. 도대체 왜 이게 흥미가 있었을까? 무엇이 1590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보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게 흥미를 갖게 한 것일까? 우리도 13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고려 말 조선 초 예, 일어났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또는 200년 전에 일어났던 정조, 영조 요 사건 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그것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고요. 두 번째 관심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그, 즉, 장미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잉글랜드에서는 봉건적 귀족정이,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이른바 압솔루트 모나크, 절대군주정이 성립되어 간다, 라고 하는 게 역사의 통설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의 통설에서 절대군주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절대군주정을 뒷받침한 이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이념들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왕의 행적 속에서 어떤 식으로 표상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려는 게 우리의 숨겨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관심사죠. 그게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으로 지금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에른스트 칸토로비츠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죠. The King's Two Body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이제 앞으로 쭉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 관심사에 해당하는 그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리처드 2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셰익스피어 사극 중에서 리처드 2세하고 그를 이은 헨리 4세 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헨리 4세가 리처드 2세를 폐위시켰어요. 잉글랜드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2세의 생물연대를 보면요. 1367년에서 1400년이거든요. 그런데 왕위에 있었던 제위,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레인, 즉 R-E-I-G-N, 그래서 되게 R이라고 대문자 R에서 점 찍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377년에서 1399년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왕에 있던 시기는 1377년부터 1399년이니까 왕에 있던 시기는 22년이에요. 1367년생이니까 1377년에 왕이 올랐다. 그럼 10살에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1년 후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연대는 1400년인데 저는 보통 누구 왕이다 그럼 그 왕이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나 보다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왕위에 있었는가 이것만 보거든요. 죽은 해가 뭐 그냥 그 사람이 왕 노릇을 그만둔 해겠죠. 왕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근데 굳이 생물연대를 지금 리처드 2세의 생물연대를 우리가 본 것은 헨리 4세에 의해서 리처드 2세가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폐위되었고 1년 후에 죽었다. 그것을 우리는 생물연대와 제위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의 국내의 잉글랜드 국내의 정치적 상황하고 미묘하게 맞닿은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리처드 2세는 1377년부터 왕 노릇을 했는데요. 왕위에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에 앞서서 뭐가 있었느냐. 백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1335년에서 1453년. 정말 백년이죠. 백년 넘게. 근데 그 백년 전쟁의 영웅은 헨리 5세입니다. 즉 헨리 4세의 뒤를 이은 헨리 5세입니다. 헨리 4세의 제위인 1413년에서 끝나는데 그때부터 1422년이죠. 그리고 헨리 5세 시기에 그 유명한 아젠쿠르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백년 전쟁이라는 게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전쟁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노르만 왕조 시기부터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영지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헨리 4세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 쓰지도 못했고, 그런데 헨리 5세가 이제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그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잉글랜드와 프랑스라고 하는 두 나라, 그전에는 귀족의 땅이었을 뿐이에요.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 잉글랜드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줍니다. 헨리 5세. 따라서 리처드 2세부터 시작해서 헨리 5세로 끝나는 요 둘째 테트랄로지, 요거는 잉글랜드의 내부와 귀족 정치, 그리고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헨리 8세는 마지막 작품이 헨리 8세잖아요.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잉글랜드를 소재로 한 그 작품이 헨리 8세인데,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중에서 아주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죽었는데 헨리 8세는 1612년에서 1613년 무렵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잉글랜드를 소재로 한 사극 중에서도 마지막일 뿐더러 셰익스피어 드라마 창작의 그 역사 속에서도 마지막 쪽에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작품들이죠. 리어 왕이 1605년 6년 무렵에 쓰여졌고 그다음 맥베스가 1606년 그다음에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그다음에 코리올라누스 그다음에 이제 겨울 이야기 신벨린 이런 순서로 이제 말년 만년의 작품들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연대 작품의 그 크로놀로지 즉 제작 연대 쓰여진 연 집필 연대를 이렇게 보면 셰익스피어가 젊었을 때 아 자기가 이제 드라마 작가로서의 그 경력을 시작하면서는 분명히 이건 이제 저의 그 얕은 추측인데요. 분명히 이 요즘에 좀 인기를 끌만한 그런 작품을 한번 써봐야겠네. 셰익스피어 1590년을 전후해서 이제 드라마 집필 작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90년 베로나의 두 신사가 1589년에서 91년 사이고요.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1613년이니까 1590년 그 다음에 160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쓴다는 건 네. 여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이 잉글랜드 역사를 소재로 한 이 장미전쟁 시기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썼거든요. 이건 분명히 저의 얕은 추론에 따르면 먹힐 만한 걸 쓴 거죠.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작품을 사람들이 야 하고 이렇게 몰려들 만한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그리고 읽기에도 난해하고 길고 좀 재미도 없을 것 같은 리어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기로 들어가는 거죠. 후대의 작품으로 나중에 쓰여졌으니까요. 특히 그 맥베스 같은 거는 좀 읽어보면 얼핏 보기에는 뻔해 보여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작품들이 지금 당대의 그 엘리자베스 1세 즉 엘리자베스 튜더 이 사람을 고려한 작품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얕은 추측을 강하게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죠. 그리고 헨리 8세 오막 4장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찬사가 이 마지막에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 사후에 안전을 도모한 게 아닐까라는 또 다른 얕은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늘이여 당신의 무한한 선으로 보내주소서 순조로운 장수하고 늘 행복한 삶을 잉글랜드의 드높고 강력하신 공주 엘리자베스에게 하, 굉장하죠. 정말 엘비어 청가입니다. 용비어 청가 엘비어 청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헨리 8세는 저는 그렇게 봐요. 헨리 8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치는 찬사다. 자, 셰익스피어 비극들이 시대에서 소재를 취하고 그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칼 슈미트가 얘기했었죠. 칼 슈미트의 그것은 썩 탁월한 해석이 아니니까 많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비극 속으로 침투한 시대, 예, 침투했다기보다는 스며든 삼투된 그런 시대가 있었고 사극에는 더 이상의 논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리처드 2세라는 작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리처드 2세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왜 그리고 시대를 시작을 리처드 2세부터 셰익스피어는 시작을 했을까? 물론 작품의 집필은 헨리 4세부터입니다만은 헨리 4세를 얘기하고 헨리 5세를 얘기하려면 플랜테제넷 왕가의 왕조의 일단 명목상 플랜테제넷 왕조의 마지막 왕인 리처드 2세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리처드 2세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왕인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왕 즉 늘 거론되는 왕이 있죠. 그 두 사람이 바로 리처드 2세하고 아마도 리처드 3세일 겁니다. 곱추왕으로 알려졌죠. 곱추는 아니고 이제 그 척추가 좀 쉬었다. 레스터 시티에서 그 유골이 발견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서 해본 일이 있었죠. 17세기가 되니까 이제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찰스 1세, 찰스 2세, 예, 스튜어트 왕가의 찰스 1세와 2세는 바로 중간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시기가 끼어 있죠. 네, 찰스 1세가 제임스 1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다음 다음 왕인데요. 1625년에서 1649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청교도 혁명이 1649년에 일어나서 찰스 1세는 처형됩니다. 요 사건도 좀 정치 사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1660년에 왕정복고가 되죠. 그래서 찰스 2세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데팍토 실질적으로는 인팩트, 사실상은 1660년부터 1685년까지가 찰스 2세의 재위기간입니다만은 인유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왕정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1649년에 찰스 1세가 재위를 그만두었을 때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1649년부터 찰스 1세의 재위기간이다. 중간에 청교도 혁명과 공화정 시대, 즉 1649년부터 1660년까지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네.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역사를 쓴다. 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역사를 쓴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뭐 한국에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통치 체제의 효율성이라든가 뭐가 더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통성에 한국의 헌정에 컨스티튜션의 상징입니다.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은 직선제다. 뭐 간선제 이런 건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우리가 오공이라고 불리는 시대 있죠. 그 시기는 바로 그 정통성을 상실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979년에서 이후 제 5공화국 시기는 제가 역사를 쓴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기를 그냥 이렇게 괄호 쳐놓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서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념 싸움이 벌어지는 정말 치열한 혈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리처드 2세는 엘리자베스 1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찰스 1세, 2세 이런 사람들과도, 이런 왕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맥락, 리처드 2세라는 작품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왜 그 당시에 잉글랜드에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된 작품인가, 또는 이 셰익스피어 드라마뿐만 아니라 리처드 2세라는 그 과거의 왕, 장미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왕, 플랜테제넷 왕조의 마지막 왕,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세기가 되면서, 즉 16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유효한 힘을 가지고 작동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거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 것이죠. 체제 변화가, 체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까지 봉건제, 오늘부터 뭐 근대 국민국가 또는 절대 왕정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흔적이 점차로 사라져 가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헨리 8세죠. 수장령을 반포하고 영국 국교회를 성립시키고 그 사람이 뭐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인데 그 사람의 튜더 왕조, 튜더 헨리 튜더가 개창한 튜더 왕조 시기를 거치면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이 철폐되었다. 사병 철폐 그러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방원. 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귀족들이 사병을 가지고 움직였던 귀족연합국가의 성격이 강했다면 조선왕조는 고려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레짐이 체인지 되었죠.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병사들은 철폐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금을 걷는 권한이 왕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권한을 왕에게 집중시킨다. 귀족들이 오케이 필요 없다. 귀족들의 뭐 동의라든가 이런 건 필요 없다. 내가 뭐 정당한 방식으로 뭔가 절차를 거치면 왕이 그걸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하죠.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이제 국세거든요. 나라에서 걷는 거고 우리가 재산세 이런 거는 구청에다 내거나 뭐 그러잖아요. 지방세죠.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나라에서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국가 교부금으로 지방에게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세금이 많든 적든 그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죠. 그 세금에 저항하는 자는 공화국의 이념에 그런 식으로 공화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 네. 어쨌든 이 중앙집권적 전제군주는 자신이 거느린 관료들에게 과세권을 부여하고 법률과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합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자신의 권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념적인 기제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이 내세웠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제임스 1세가. 그래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바이블 즉 제임스 1세 흠정역이라고 하는 그 킹 제임스 바이블, 제임스 왕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편찬되기도 한 것입니다. 왕은 참 어이가 없는데 성선은 좀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자신이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임스 1세가 느닷없이 가진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그 중세만 해도 교황이 처음에는 베드로의 대리인이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니파큐스 그 8세쯤에 가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교황이 신성하고 하나인 교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생각이 중세부터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왕이 내가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려면 갑자기 뭐 계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턴가 면면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리처드 2세에게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게 왕은 죽어서 없어지는 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몸뚱아리가 생물학적인 육체가 아닌 하나의 정치체로서 정치적인 통치하는 몸이 하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신의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연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100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참 좀 시대착오적이죠. 이게 왜냐? 런던은 교역과 상업에 기반한 현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제 중무장 귀족이나 군주의 명예를 둘러싼 싸움의 시대가 가고 있었어요. 군주의 명예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그리고 그 국가가 대표자가 왕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죠. 여기서 바로 왕의 몸뚱아리로 대표하던 국가를 국민이라고, 국민의 몸뚱아리, 국민 전체로서 대표하는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는 싹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맥락이죠. 그런 점에서 도대체 저런 왕권신수설 같은 건 어디서 온 걸까? 또는 왕의 몸뚱아리로 국가를 대표한다. 왕의 몸뚱아리가 정치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 표상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대 국민국가. 우리는 국민이 나라를 대표하죠. 그리고 그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또 그걸 대표하기도 하고요. 그런 그 정치 이념들 또는 현재의 정권을 그 뒷받침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좀 정치 이념적인 시대적인 그런 맥락이라면 또 하나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리처드 2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게 재밌는 구석이 있죠. 정치적인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시대에 엘리자베스 1세 왕 시기에 에식스 백작이 있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에식스 백작의 대립, 이것을 리처드 2세에 등장하는 리처드와 볼링브루크의 대립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아, 리처드와 볼링브루크의 대립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헨리 볼링브루크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에식스 백작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에식스 백작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기에 처형당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비극은 길거리와 극장에서 40번은 상연되었다. 짜증이 났던 거죠. 이게 자기를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 자가 이 드라마에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리처드 2세와 동일시하면서 내가 리처드 2세다. 내가 리처드 2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뿐만 아니라 그 찰스 2세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권 신수설의 옹호자였죠. 자신의 아버지 찰스 1세가. 찰스 1세는 또 제임스 1세로부터 이제 그 생각을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찰스 1세의 처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꼭 이제 빗대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상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처드 2세의 그 뭐라 그러죠?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기에는 상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미묘하게 좀 그 신경을 건드린다고 할까요? 속을 긁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사극들을 이제 읽음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사극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과연 이 사극이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극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사극이 표상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그 이념의 변천, 그리고 그 변천이 일어나게 된 사건들이 무엇인가. 물론 이 사극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쓰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리처드 2세는 살해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이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딱 작품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찰스 2세, 2세가 자기 아버지가 찰스 1세인데 자기 아버지 찰스 1세가 아닌가, 리처드 2세가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왕의 두 신체라는 주제 아래 리처드 2세를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싶습니다.